고린도후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신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누가 참종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들에게 참종과 거짓종을 구별하는 법, 혹은 좀 더 좁혀서 사도 바울이 참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특별히 화가 난 부분, 혹은 그 매우 걱정하는 부분은 참된 종들이 와서 겸손과 희생을 각오하고 한 일에 대하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별로 점수를 주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로 자기 증명을 삼는 자들에 대하여는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21절 이하 27절에 이르도록 내가 그들만 못지않다 하는 것을 비로소 말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은 잘하는 짓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랑이라 이렇게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하반절에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17절에도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짓 교사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것에 충동을 받거나 시험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런 자들을 참다운 종이라고 오해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부득불 자기가 참다운 종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어리석은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랑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너희가 정당한 분별을 하지 못한 때문이다 하는 것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도다 해놓고 21절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내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무엇으로 자신들의 그 종된 것을 증명하냐면 우리는 권위를 갖고 있다 아닙니다. 권위를 갖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으로 무엇을 하냐면 자기네들의 권위를 증명하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권위를 그 시험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교우들에게 그 믿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로 쓰지 않고 저들을 부려먹는 일로 그 권위를 남용하고 자기네들의 권위를 증거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분별력이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 초반에 나오는 이 말이 그 말에 대한 그 일종의 그 비난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이 말은 번역이 훨씬 그 이해하기 어렵게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들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참 종이고 권세를 가진 것 같이 큰 소리를 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했던 무슨 디모데라든가 바나바라든가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했다는 것은 우리말 시제는 조금 애매한데요. 그동안에 내가 해온 사역들이 약한 것 같이 그동안 내가 해온 모든 사역들이 약했었던 것까지, 이건 완료형입니다. 여기서 약했다는 것은 뭐 보잘 것 없었던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이쪽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증명하거나 내가 한 일들을 설명하거나 할 때 한 번도 자랑하거나 그것이 굉장하다고 그러지 않고 늘 보잘 것 없고 무슨 별 볼 일 없는 것을 하는 것 같이 늘 부끄럽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감추듯이 해왔대. 그 무엇과 비교할 때 20절에 있는 가짜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했자는 얘기. 나는 그러지 않고 내가 한 일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여태껏 해온 일이 다 그런 것이었던 것 같이 말했더니 너희는 나는 진짜가 아닌 것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헐 수 없이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내가 저들만 내 인간적인 수준과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내가 저들만 못해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이거예요. 그 다른 이유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2장 이런 표현들을 잘못 보면 오해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요?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부분, 이런 표현들, 이건 사도 바울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는 중개자요 소개자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니까 지가 무엇을 지가 만들어서 주고 자기 힘으로 누구를 구원하고 자기가 뭘 결정하는 것 같은 위치에 있지 않으며 자기가 전하고 자기가 증거하는 것이 자기가 만든 말이 아니며 자기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기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는 두려워하죠. 자기가 혹시 하나님보다 앞설까 봐, 누구를 자기가 미리 결정을 할까 봐, 그래서 늘 주인의 눈치를 보는 양 겸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늘 보잘것없는 것 같이 약한 것 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실력이 없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큰 소리 탕탕 치고 그런 건 문제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봐주고, 이거 웃지 못할 이런 일화가 많습니다. 이 부흥사들 중에 그런 그 잘못된 그 예들이 많았는데, 그 부흥사가 오면 그 부흥회를 하는 교회 담임 목사하고 짜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 실제로 그랬는지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무슨 그 교회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장로들 다 일어나시오. 장로된 첫째 책임이 뭐요? 그 맨 오른쪽에 있는 장로부터 해보시오. 그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요. 그 다음에는 뭐 교인들을 목사한테 잘해야죠. 따라하시오. 이걸 완전히 무슨 암행어사 출두를 해서 모든 저 뭐 고울원과 방백들을 무릎 꿇려놓고 무슨 꾸중을 하듯이 고함들을 질러댔어요. 그러면 다들 이야, 실력 있는 부흥사 꼭 그랬다고요? 여러분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계속 방자해진 거예요. 누가 와갖고 따라하시오 뭐 이러면 전부 딱지라고 해요. 자식이 미쳤나? 이렇게 쳐다봤어요. 누가 다시 그랬겠어요? 누가? 목사들은 말이야, 뭐가 이상해? 이상한 놈들만 보냈으니까 그렇죠. 좋은 놈들은 다 서울대학 보내고 여러분이 자식들을 이렇게 나눠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목사 갖고 진실되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 저 목사님은 어떻게 자신이 없나 봐? 여러분이 그랬다고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남포교회 교인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겸손하고 희생을 하면 우습게 알고 큰 소리를 치면 대접했어요. 그건 뭐 오늘날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에나 그랬단 말이죠. 뭐 때문에 그러죠? 목사가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목사 자신과 그를 보낸 하나님의 그 보내신 이유, 대상, 목적인 성도들이 오해를 했거든요. 그 서로 망한 거죠, 뭐. 왜 그 목사들이 그 설교 중에 고함을 지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진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쳐요. 그게 올바른 내용을 갖고 그러는 거는 괜찮은데 지 승질을 그걸로 부릴 때가 있어요. 저는 후자인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나 제가 승질을 부리는 것은 제 권위를 증명하려고 승질을 부리는 게 아니고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어떤 성경 구절을 그 해석을 하고 뜻을 전하다 보면 그 예전에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신앙 경험 속에서 그걸 갖고 사기를 쳤던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쌍놈 새끼 이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 용서하세요. 그래서 성질을 내지 나는 무슨 권위 이런 것 때문에 성질을 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원래 실력인데 왜 성질을 내겠어요? 아, 이거 이상하게 됐는데요 말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홀리 보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 이상한 너무 목을 많이 써서 목소리가 이렇게 떡이 된 목소리 있죠. 그러니까 국악하는 사람들한테 있는 목소리. 그러니까 약장수. 그 이런 식의 목소리 요새는 없어졌죠. 그거나 고함을 지르는 거나 일맥상통하는 그 종이 자신이 맡은 직분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원님 태운 당나귀가 횟가닥한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며 약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른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분냄을 대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지 성과를 담아서 성질을 내서는 못 씁니다. 저도 앞으로 노력해서 고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고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문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 문제가 있다면 첫째 누구 책임입니까? 언제나 교인들 책임입니다. 교인들이 정당한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형편과 미국의 교회 형편은 천양지차입니다. 미국 교회 형편은 우리 이 본국의 한국 교회와 비교를 하면 우리 저 재미 교포들 교회 말입니다. 그 신앙과 윤리 상식의 도가 신앙은 잘 모르겠어요. 윤리와 상식의 도는 한 다섯 단계쯤 후진입니다. 엉터리 없는 목사도 많고 엉터리 없는 교회도 많은데 심지어는 어떤 목사가 어느 교회에서 분명한 잘못이 있어서 쫓겨난 것을 알고도 모셔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안 모셔가야죠. 근데 이건 어느 누구만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계속 해오듯이 누가 참 종이냐 아니냐의 조그만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도대체 뭐냐 하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받아서 그 뜻대로 살자가 아니라 좋은 게 좋다인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이름만 쓰고 와서 차 사면 차에다 안수해 주시고 애 나면 애한테 안수해 주시고 밥 먹으면 밥 먹을 때 기도해 주시고 무슨 일 있을 때 와서 기도나 해주고 가는 자 외에는 우리는 진리도 생명도 거룩도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도 관심이 없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이것일 것입니다. 가짜 종이 있을 수 있고 그 종을 용납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바울의 이런 자세들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놀랍니다. 사실은 대접을 잘 못 받는다고요. 이렇게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며 그리고 사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떳떳이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다 같은 죄인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정말. 누군 더 낫고 누군 더 못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서 누가 낫냐? 정말 도토리 키재기를 하죠. 누가 낫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모델로 나를 구원했다. 이런 말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신앙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이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겸손함과 이런 충성된 종들은 세상의 눈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조금만 삐딱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한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왜 밖에 나가서 지금 우리 뭐 현실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접촉사고가 났다. 그럼 나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 말 먼저 안 하죠 아무도. 일단 눈부터 부릅뜨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만만히 보지 마. 우습게 보지 마. 이거부터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덤태기를 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일단 아래 위로 째려보고 눈에 있는 힘을 다 주고 눈알이 자꾸 나오죠. 왜 그래야 돼요? 얕보지 말라 이거죠. 얕보지 말라. 그게 서로 간의 가장 큰 싸움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만만하면 금방 잡아먹습니다. 조금만 허술하면 금방 밟아버리죠.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만해 보이면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늘 누르는 법인데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면 목사가 참다운 자기 일을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다 얘기하기 어려운 법이고 인간적인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건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저래도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어떤 저 청렴 결백한 그 관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워낙 청렴해서 황제가 불러다 물었습니다. 상을 줄까 돈을 줄까? 그 관리가 돈을 주십시오. 다 놀랬죠. 아니 자네는 모든 사람이 가장 청렴한 관리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자네가 돈을 달랠 줄은 미처 몰랐네. 그 관리가 그랬어요. 폐하, 저도 돈이 있어야 먹고 삽니다. 청렴하다는 것은 세상에 허용된 명리나 재물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는 안 먹어도 사는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요거 꼭 올 추석까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 나온 김에요. 지금 내가 일부러 먼저 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의 원한을 풀라고 오늘 본문을 허락하신 줄로 알고 이건 분명히 하고 지나갑시다. 그러나 갖고 오지 마세요. 갖고 오면 내가 인상을 팍팍 쓸 테니까 저희 집에 뭐 갖고 오고 재미 본 사람이 없습니다. 평소에 잘하십시오. 이게 더 무섭죠. 추석은 1년에 한 번인데 평소에 잘하라 그러면 이제 큰일인 거예요. 이걸 서로 잘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고 대접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여러분 집안에 그 지체 부자유아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은 말썽을 일으키는 자식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가족이 그 애한테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그 큰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든가 혹은 말썽을 일으켜서 온 집안이 매달려서 제발 그저 학교는 안 나가도 좋으니까 저녁엔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하여튼 교복을 입고 나가다오.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보면 누구를 망치냐? 나머지 애를 놓치죠. 그리고 멀쩡했던 애가 갑자기 이상해서 깜짝 놀라서 그러죠. 야, 나는 너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았다. 아니죠. 걔도 애예요. 모범생이든 건강한 애든 부모가 돌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도 그냥 혼자 크는 애는 없는 거예요. 얘도 최소한의 그 양육과 관심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쪽엔 더 많은 힘을 쏟아야지. 얘는 제껴놓고 너는 알아서 먹고 살아라고 얘만 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래요.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을 정당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위로하는 일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만만히 본다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큰일인 것입니다. 그럼 서로가 망해요. 그럼 목사가 어떤 배짱이 되냐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도 큰 소리를 치자. 그래갖고 목사가 내놓는 칼이 뭔지 아세요? 저 이번에 그만두겠습니다. 목사가 그만두겠다는 건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야 놀래가지고 목사님 왜 그만두시렵니까? 그래갖고 이제 뭐 그때 갑자기 무슨 뭐 사례를 올린다, 차를 바꿔준다, 무슨 그 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뭐 사다 준다, 이제. 그러면 그땐 뭐 또 그것 때문에 그만둔다 그런 것 같으니까 못 봤죠. 그런데 고집상 또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다음에 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다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게 이상한 데로 갔어. 하여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그냥 기왕 나온 김에 잘해야 됩니다. 그가 겸손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양보하고 희생한 것으로 지치지 않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 진짜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해줘야 되는 보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 대로 여러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야 됩니다. 그것이 보상입니다. 명절날 뭐 들고 오는 건 보상이 아닙니다. 그건 아첨이요, 뇌물입니다. 그리고 낯간지러운 일입니다. 그 서로 하지 맙시다. 기왕 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못 들었다 긁고 갖고 오는 건 제가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뿔이 난 거예요. 뭐 때문에 뿔이 났냐면 지금 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희생이 보상받지 못한 것, 자신의 겸손이 보상받지 못한 것, 자신의 충성 때문에 보상받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좋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으로 내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만은 내가 못 참겠다. 이거 왜? 내가 오해돼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전하는 건 아닌데 저걸 쫓아가게는 놔둘 수가 없다 이거죠.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죠? 제가 잘하라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저들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고 세상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큰 소리치는 저 사람들의 조건을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저 사람들보다 하나도 꿀릴 거 없다 하고 내놓는 것이 22절 이하의 말인 것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사회적 신분? 무슨 가문? 학력? 무엇으로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때는 좀 배워놓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종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치고 들어왔듯이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쓰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세상적인 기준에 높은 것이 있으면 보통은 그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못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나와요? 23절 하반절부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쭉 나오죠.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요. 이 일을 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고생을 다 감수한 것은 만일 그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으면 이런 고생 한 번만에 그만뒀죠. 그렇잖아요. 그것으로 무슨 세상적인 유익이 있었다면 몰라도 유익은 없고 고생만 했는데 뭐 때문에 계속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열한 이 고생한 일들은 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훨씬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일했는가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의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와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얘기예요. 매우 재미있죠. 이것이 사람의 의지로 시작한 것이라면 사람이 막는 것 같고 방해를 받았을 거다 이거죠. 사람이 내는 힘으로 낸 열성이라면 사람이 낸 열성으로 막는 핍박에는 이것이 잡혔을 텐데 하나님이 낸 열심이니까 세상 인간이 낸 열심으로 방해한 것으로는 이것을 꺾을 수 없었다 하는 하나의 증명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진짜 종이다라는 하나의 증거를 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내가 벌써 그만뒀지 왜 이 수많은 고생을 했겠느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 하나님이 힘줘서 한 일이니까 이것을 내가 다 해올 수 있었지 이 모든 고생을 어떻게 내 힘만으로 내 고집과 내 의지만으로 내가 이것을 극복해 왔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론에 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 모든 얘기는 바울 자신은 이것을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가 참된 종이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건 참 치사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전하는 것으로 알아먹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어느 학교 나왔다? 내가 세상에서 어떠어떠한 가문이다 이 얘기를 해서 내가 진짜라는 걸 증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말이 안 되는 정말 어리석은 자랑입니다만 바울은 지금 그렇게라도 자기를 증명해야만 되는 위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들었으실 때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문벌 좋은 자, 학식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 가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긴 일을 전달하는 것이지 그의 사상과 그의 무슨 경험을 쏟아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는 쪽에서도 그것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쪽이라서 전달하는 자의 수준,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갖고 온 것에 신경을 써서 그것을 실어보낸 그 종을 파송한 그에게 생명과 구원과 사랑과 긍휼을 실어보내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많은 고생을 통해서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하는 자가 순전히 하나님의 일만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동안 그 사람이 커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감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무식한 얘기인 겁니다. 목사 노릇을 하면 분명히 평신도들보다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신앙이 더 자라고 깊어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경험하는 신앙상의 모든 우여곡절에 목사는 거의 다 참여하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몇백 명분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경험해도 여러분 각자가 한 평생에 뭐 열댓 번 뭐 많아서 한 백 번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목사는 자기 교우들의 대부분의 경험에 다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며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으로 일을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본인이 큽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갑니다. 우린 서로가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고 있는 동지요. 같은 학생입니다. 이게 무슨 계급이나 우열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신령한 교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의도를 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비밀을 하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이러기를 바랍니다. 교회 깊이 들어오셔서 구역장이 되십시오. 어느 봉사부서의 장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몇 배로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은 없습니다. 얻어먹는 것,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일 중에 대부분도 남의 손으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상의 내용으로는 여러분은 가난하게 커가는 것입니다. 자기 몫을 혼자 다 책임지는 것도 굉장합니다만 한 걸음 더 나와서 여러 짐을 지는 자리까지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이 깊은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저 앞에 놓고 그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선언해버리고 우리는 감히 쫓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지에 우리 모두가 가야 마땅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려고 하나님을 의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훨씬 힘을 내셔야 되고 분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목사된 마음으로 선지자된 마음으로 이 나라를 구하는 10명의 의인 중에 하나인 마음으로 드보라같이 무슨 다니엘같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단 우월감과 잘난 척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을 갖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어떤 위인들도 다 우리가 마땅히 그 자리에 가야 할 자리인 줄로 알고 성경에 그 사람의 생애를 기록한 줄 아시는 마음으로 힘을 내시고 믿음을 갖고 열심을 내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지위를 그 수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수준에까지 끌어올리시는 분발이 있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중에 아무도 뒤처지지 않고 다 아브라함 같고 엘리야 같고 모세 같고 바울 같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힘을 내어 주의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 찬송과 감사로 주의 칭찬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남에게 맡기고 받아먹고 게으르고 숨어있고 핑계대고 도망가는 저희들 안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